오늘은 낭만을 상식으로 만드는 사람들, 낭만을 상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특별히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그 어느 순간보다 진지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 의미 있는 이름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고심합니다. 저희 딸의 이름이 시온입니다. 저희 부부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줄 때그 아이의 이름 가운데에는 저희 부부의 소원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주님의 거하심을 상징하는 이 시온성과 같이 평생의 삶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과 거하심이 늘 떠나지 않고 머무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 저희 부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시율입니다. 바를 시자에다가 율법 율자, 법률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르게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희 부부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건그 사람에게 소원을 담고 꿈을 담는 위대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건 너무나도 큰 축복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이름 가운데는 녹여져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는 이런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주 특별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 골로새서를 시작합니다. 성도로 번역된 하기오스는 기본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세상의 풍조에 오염되거나 휘둘리고 그거에 따라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닌 그들만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 존경받을 만한 존재, 세상으로부터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내 마음과 행동이 변하는 존재가 아닌 어떤 여건과 환경이 오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존재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할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죠. 이름에는 부모의 소원과 언약을 담고 있는 동시에 그 이름에 대한 합당한 삶의 요구까지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과 행동이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까지도 이 성도라는 이름에는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골로새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요, 그들이 가졌던 이 성도라는 이름의 정체성마저도 흔들어 버릴 만한 위협적인 요소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사실 골로새 지역은요, 오래 전부터 이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동서양의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철학 사상들, 뭐 종교 사상들, 로마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유행했고 빨리 유입됐던 지역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그동안 복음의 뿌리를 잘 내려가던 그 골로새 교회가 이제는 그 복음의 뿌리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과 직면한 겁니다. 이 위험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뭐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초기 영지주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대교적 신비주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의견은 뭐 이거는 이교도적인 민간에서 유행했던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민간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던 간에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훼손하고 복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인에게는요, 그들이 가진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름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도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에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거고요, 그와 동시에 때로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또 누군가는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또 누군가는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또 누군가는 저처럼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 다르고 다양한 이름들을 소유하고 있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있을 때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제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존경받는 사업가라고 치면은 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롤모델로 삼고요, 저를 닮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투자하나 따라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딜 가나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요, 가정에만 들어가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에게도 관심이 없고요, 가정에 무관심하고요, 애틋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그렇다면 이 부모라는 타이틀, 아버지라는 타이틀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어떤 학생이요, 공부를 무지 잘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학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님에게 무례하고 부모님의 말을 경히 여기고 부모님을 무시한다라면 이 자녀라는 이름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뛰어나고요, 아무리 찬양이 뛰어나고 그가 가진 달란트가 다재다능하더라도요, 하나님보다 내가 이룬 그 교회의 재산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목회자란 이름 앞에서는 철저하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해 초였던가요? 이 한석규가 나온 의사로 나온 드라마가 방영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나요? 저만 봤나요? 네, 화면 보여주시면, 예, 낭만닥터 김서부입니다. 네, 비슷했나요? 예, 제가 하도 이렇게 영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따라하게 됐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참 재밌었던 것 중에, 그리고 또 보면서 저한테 약간 인사이트가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이 닥터 부용주라는 의사가요 지방에 위치한 이 돌담병원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이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의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환자의 주의나 배경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환자를 판단하지 않고요, 환자의 그 가진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환자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기준 없이, 차별 없이 모든 환자를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 과정에서요, 정말 괴팍스러워 보였던 그 의사가요,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시청자에게 보여지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리는 드라마였습니다. 또 올해 2월 12일에 화면 보여주시면 정직한 후보라는 코미디 영화가 하나 개봉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본래는요 뜨겁고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정직했던 이 국회의원이요 재선되고 삼선되니까 이제 그 초심이 식은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그려내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는 상관없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환자가 가진 재정적인 능력이라는 이 빈부와는 상관없이 공평하게 치료하는 것,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는 의사.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당연한 일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드라마가 정해놓은 낭만이란 이름에 이내 동의하게 됩니다. 야, 세상에 저런 의사가 존재할까? 야, 저거는 낭만이지, 낭만. 또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믿음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 선출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해야 되고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그 국민들을 위해 더없이 깨끗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정직한 국회의원은 이제 코미디 영화의 좋은 소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직한 게왜 웃겨가 아닌, 거짓말을 못하는 국회의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국회의원은 코미디에서 등장해. 이게 돼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낭만이 사라져버린 시대, 기본적인 가치마저 흐릿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지어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 기독교의 이미지는요, 대표적인 부정적인 메타포로 사용됩니다. 기독교인 참 이기적이야. 겉과 속이 달라. 기독교인은 자기밖에 모르고 참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몇몇 지각 없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이제는 몰상식하고 공공의 선에는 안중이 없는 안하무인한 종교처럼 바라보는 따가운 눈총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이제 마치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낭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도라는 이름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 다시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옮기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중심 키워드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의 기준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합당하게 행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두 가지 중심 키워드는 개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순차적인 반응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방향을 잘못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지 않은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골로새서를 쓴 바울은요, 그가 쓴 서신들을 쭉 보게 되면 로마서, 뭐 다른 서신들, 오늘 골로새서까지 동일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앞에는요, 교리적인 측면을 먼저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지 뭔지를 먼저 다루고 그 이후에 실제적인 삶의 내용, 실천 방향을 다룹니다. 사실 골로새는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방문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자기가 개척한 어느 교회보다 더 마음이 많이 가고 아끼는 교회였음 분명합니다. 물론 자신의 제자였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라는 그 이유도 하나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잘 자라는 그들의 소식이 바울에는 너무나도 기쁨이 됐고 위로가 됐고, 그래서 어제보다 내일이 훨씬 더 기대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골로새 교회는 그동안 그들이 잘 붙들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다른 거다 제쳐두고 가장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십자가라는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바른 말씀의 기준부터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십자가가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무언가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명확한 것을 가지고 희미한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 명확한 빛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늘 반대로 하죠. 구약의 흐릿한 걸 가지고 신약을 난도질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전경이 다 제공된 상황이지만, 다양한 말씀의 해석들이 있고 원활히 공급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만 존재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릿한 구약을 뭘로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명확한 빛을 통해서 그 구약을 바라볼 수 있게끔 지금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흔들렸던 것은요,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심은 이때 바른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거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칠흑 같은 어둠과 영적인 어둠이 임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사사기는 기록합니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에 따른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어둠이 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말씀의 기준이 없이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영적 사사기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란 렌즈를 통해 명확하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점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른 기준이 세워졌다라면 그 다음에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두 번째인 합당하게 행함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 10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당하게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에 근거한 합당하게 행함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 힘과 내 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잘 못 지키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데 여전히 미워하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 지키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준 삼고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생명같이 붙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죠?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이름, 이 성도라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세상과는 너무나도 구별되는 이름이었고 너무나도 특별한 이름이었고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이 이름이 너무 흔해져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쓰입니다. 구별됨도 사라졌고요, 그 가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름, 비판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이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름의 가치를 살리는 겁니다. 이 이름의 영광을 되살리는 겁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기준되는 인생,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가다가 이 풍속이란 기준을 따라가고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본받지 아니하고 말씀이란 분명한 기준의 근거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나의 필요와 만족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스스로 자부한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사기도 없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성도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죠 한다면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 이 순간 결단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들려지는 말씀 붙드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생명같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하루의 제일 원칙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내게 허락된 모든 예배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로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의 분명한 기준이 내 가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새겨졌다면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비춰서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그 이름의 영광과 가치를 회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와 같이 사는 것이 더 이상 낭만이 아닌 여러분에게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